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임이여,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이 새벽에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일곱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오늘 말씀의 애굽입니다. 특별히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을 향한 일곱 개의 말씀이 집중적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그 시기에 대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 날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이미 함락된 후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열두째 해 열째 달에 포로들에게 도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이 무너지고 그 소식을 들은 지 한 두 달쯤 지난 시점에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직도 애굽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유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었던 헛된 희망이 바로 이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애굽이 도와줄 것이다. 강대국 애굽만 있으면 살 길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이 무너진 후에도 그 거짓 희망의 실체를 끝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했던 그것조차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짓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야 참 소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 쥔 그 헛된 것들이 다 비워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바로는 스스로를 무엇이라 생각했습니까? 젊은 사자입니다. 백수의 왕, 열방을 호령하는 위엄 있는 존재. 실제로 당시 애굽의 바로 호브라는 강한 군대를 자랑하며 스스로를 신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그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일강 진흙탕 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큰 악어였습니다. 이 악어가 어떤 일을 합니까? 2절 하반절입니다.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바로는 자신이 강을 다스리는 위엄 있는 사자 같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한 일은 악어처럼 물을 흐려놓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물은 탁해졌고 그가 힘을 쓸 때마다 강은 더러워졌습니다. 자기는 사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물을 흐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부터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그물처럼 치셔서 이 큰 악어를 끌어올리십니다. 물속에서는 그렇게 힘이 세던 악어가 무태 던져지니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자기 영역 안에서만 왕이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 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해는 그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바로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해를 가리십니다. 그들이 섬기던 모든 빛이 꺼집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영광이 아무리 찬란해 보여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한순간에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심판 선언의 형식이 무엇입니까? 2절 그리고 16절이 말합니다. 슬픈 노래, 즉 애가입니다. 16절에는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름이여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를 두고 슬픈 장래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심판이 그만큼 확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심판을 노래하시되 승전가가 아니라 슬픈 노래로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단호하지만 그 마음은 슬퍼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무너뜨리실 때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우시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시면서까지 심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임이라.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애굽을 향한 일곱 개의 심판 말씀 가운데 오늘의 이 회복의 그림이 나오는 말씀은 오직 여기뿐입니다. 물을 흐리던 발이 제거되고 물을 더럽히던 굽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흙탕물이 가라앉고 강이 기름같이 잔잔하고 부드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정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정화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악어를 제거하시는 이유는 강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을 맑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흐리는 것을 치워야 물이 맑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언가를 치우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자랑하던 것이 때로는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것을 빼앗아 가시나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답합니다. 그것이 내 물을 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맑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어쩌면 그 바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자라고 생각하는 교만, 물을 휘저으면서도 그것이 위험인 줄 아는 착각,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게 되는 나의 애굽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거되어야 내 영혼의 물이 맑아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은 생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물을 흐리는 것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자리, 나의 바로가 심판받는 자리, 그 죽음을 지나야 맑은 물이 흐릅니다. 슬피 부르는 노래를 지나야 기름같이 흐르는 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는 자신을 사자라 여겼으나 실상은 물을 흐리는 악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되 슬픈 노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끝은 어둠이 아니라 맑은 물이었습니다.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어 봅시다. 내 삶에 물을 흐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자인 줄 알고 휘젓고 있는 그 발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주님 앞에 잠잠히 내어 놓읍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맑게 하시기 위해 그것을 다루십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름같이 부드럽고 맑게 흐르는 은혜의 강이 흘러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물을 흐리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스스로 사자인 줄 알았던 그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 잠시 아픔을 주실 때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정화시키심임을 믿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물을 맑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맑은 물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